요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드라마 가운데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몇 편 봤는데요. 정말 눈물을 흘릴 만한 눈물 버튼이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의미는 무척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 가운데는 한국의 각 세대 간에 이어지고 있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 아픔, 애틋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품 속에 네 명의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4대간 여인들과 이어지고 있는 가족 안에 있는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품 속에 애순의 어머니 정광래 씨는 유교를 겪으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의 딸 오혜수는 51년생으로 문학소녀였습니다. 그의 딸 양금명은 68년생으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 성장합니다. 그의 딸 세보미는 01년생입니다. 이렇게 4대간에 이어지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드라마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 정말 명대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명대사는 다음과 같은데요. 다른 사람 대할 땐 연애 편지 쓰듯 했다. 그런데 백만 번 고마운 엄마한테는 낙서장 대하듯 했다.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삶인 사라진다. 엄마가 가난하지 내가 가난한 건 아니야. 애순아 쫄아붙지 마. 너는 푸지게 살아. 할머니 되면 엄마 안 보고 싶어져? 살아봐라. 그게 되나? 살수록 사무치는 게 부모여도 결국 명치 끝에 박혀 사는 것은 자식이라. 부모는 죽으면 하늘로 보내도 자식은 죽으면 여기서 살린다. 영 못 죽이고 여기서 살아. 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사들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애순의 가족 가운데 벌어졌던 일인데 그 안에서 우리 가족 간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분은 이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었어가 아니라 너도 힘들지 라고 다가오는 작품이다. 이 말에 저는 정말 공감했어요.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 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장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수록 너도 힘들지 너도 힘들지 라고 하는 공감의 내용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격려가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격려인 것만 같습니다. 너도 힘들지? 너도 힘들지? 한국 사회는 1인 가족의 급증과 저출산, 고령화, 축소사회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가족의 모습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삶의 저변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족이 서로 모일 때마다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폭삭 속았수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한 5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교회를 만들기 이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족 관계로 설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모두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이 관심은 창세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전체가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전체 가운데 족보, 텔레도트라고 하는데 이 족보가 11번 등장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고 있고 특별히 데라의 족보는 11번에 나오는 족보 가운데 6번째 등장해요.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 데라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앞에 다섯 개의 족보가 나오고 뒤에 다섯 개의 족보가 나오는 모습으로 창세기 전체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즉 창세기의 구조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가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한 가문의 4대에 걸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이야기는 개별적인 이야기면서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이삭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삭의 삶은 야곱에게 영향을 미치고 야곱의 삶은 요셉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향이 아니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부모를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면 이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셨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공경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올해 1년 우리가 이 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첫 번째로 임할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이어야만 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이 가정 주변으로 흘러넘쳐 여러분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하여 가정에 대한 열망이 더 커졌어요. 자기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빨리 자녀를 보고 빨리 가정을 일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브라함을 다가와 가정을 향한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은 가정까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으로 믿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 자녀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멘.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자 스스로 장막 속 안으로 갇혔어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는 지금 크게 실망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장막 안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본문 가운데 이끌고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친근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친구가 깊은 상심 가운데 집안에 갇혀있는데 한 친구가 들어가 그의 어깨를 도닥이면서 어깨 동무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지친 어깨를 붙잡아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밤하늘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저 많은 별들을 바라봐. 정말 많이 있지. 요즘 같은 서울 하늘에서 이런 말씀하셨으면 별 감흥이 안 올 것만 같아요. 요즘 정말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그 하늘은 정말 별이 말 그대로 쏟아지는 하늘이었습니다. 밤하늘 나가보면 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별들을 바라봐라. 저 많은 별들처럼 너 자녀도 이처럼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주어질 비밀을,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하늘의 물별처럼 많은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그 자녀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이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묵별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묵별, 많은 별들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별을 복수로 썼으면 자손도 복수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이 자손이 등장할 때는 항상 복수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단수로 쓰여졌어요.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격을 못 맞출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가 복수면 뒤도 복수인 것이 자연스러운데 앞에는 복수인데 뒤에는 자손을 쓸 때는 단수로 쓰셨어요. 그렇다면 한 명의 자녀를 말하는 것인데 그 단수인 한 명의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별들처럼 너 자손이 진짜 많을 거야. 그런데 저 별, 저 한 별, 그 한 별을 가리키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자녀가 있겠지만 그 자녀 가운데 그 자손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맞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처럼 해석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많은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들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가정을 향한 소원은 단 한 가지였어요. 아들 한 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 한 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브라함의 전체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생각은 훨씬 컸습니다. 그냥 한 자손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계획이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향한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그 생각이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더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좁은 생각, 나의 좁은 경험, 나의 좁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커다란 물고기를 잡으면 그때마다 전부 다 놓아주고 아주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걸 어망에 넣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크고 살이 많은 물고기를 왜 놓아주는 것입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너무나 작아서 거기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만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담고 있는 자신의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작으면 그걸 버리고 큰 걸 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더 살이 많고 더 맛있는 물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수준에 맞는 것만 잡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의 작은 생각, 나의 작은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계획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자신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냥 대가 이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한 가지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정말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인생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그 순간에 정말 믿어버립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문 가운데 주어질 이 엄청난 비밀을 그 순간에 믿어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는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셔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행함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언가를 자꾸 행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흔들리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 하고 이 사건 이후에 하갈을 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린 자꾸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처세술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노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불안은 어디에 있었냐면 내가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 집 한 채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땅에 왔는데 땅 한 평 없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불안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시겠다는 땅이 사이즈가 너무 커요. 주시겠다는 땅이 아브라함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땅의 경계를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땅의 경계를 말씀하셨어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전부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자신의 가족이 살아갈 작은 땅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해서 계획해 주셨던 삶의 경계는, 그의 땅의 경계는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넓은 범위의 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 안에는 이미 본문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10개의 부족이 이미 그 땅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주노니는 완료형입니다. 완료,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받지 않으세요. 피조물인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에 같이 살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완료형으로 말씀하세요. 이 땅을 내게 주노니. 그런데 이 땅을 직접 다 차지하게 된 것은 천년이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현재 가운데 그들의 미래를 똑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은요,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눈으로 못 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손들이 믿음을 따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땅의 경계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부 다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집 하나 구했는데 하나님은 땅의 국경을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상상하세요. 그것을 그리세요. 기도는 미래를 향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 우리 가정 통하여서 어떤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까? 그것을 매일같이 그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그림대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은요, 우리 오륜교회를 보더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오륜교회가 36년 전에 시작되었을 때 그 시작은 정말 미약했습니다. 상가의 작은 교회였어요. 그때 지금 같은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오륜교회를 향한 계획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꾸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계획과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설교해 주신 강주민 목사님께서 설교 중간에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정말 크게 도전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내가 믿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며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 내가 믿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음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했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그 믿음을 따라 그 땅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모일 때마다 가정을 향한 거룩한 상상력이 증폭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모일 때마다 소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폭삭 속았수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이룰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어머니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놀라운 일이 이룰 거예요. 그 아름다운 꿈,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복된 5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자녀를 향한, 그들의 가정의 경계를 향한, 땅을 향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을 요구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담대해졌어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보증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강조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와 땅, 그것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확실한 증표, 보증을 서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요구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데 나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한 가지 보증을 좀 주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을 이 자리에서 이루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보증으로 서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언약을 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짐승을 가져온 다음에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게 만드십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서로 마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피가 나와 그 가운데는 피로 흥건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당사자 계약자 두 명이 그 피가 있는 그곳으로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약이냐면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누군가는 이 짐승들처럼 죽는다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굉장히 엄중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저주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어기는 사람은 짐승들처럼 죽는다. 그러니 목숨을 건 언약을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갰어요. 그 가운데 새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고 큰 짐승만 쪼갠 다음에 사이를 마주보게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어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졌어요. 그런데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이라는 것은 육체가 피곤해서 잠들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이란 의식이 멀쩡한데 갑자기 깊은 잠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잠은 어떤 잠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불러다가 그를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인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잠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왜 아담으로 잠들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인 하와를 아담에게 제공할 때 아담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를 깊은 잠에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물은 너의 내가 너에게 주는 온전한 선물이다 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담의 모든 개입을 막으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깊은 잠이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엄중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계약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할 것이다. 너의 모든 개입, 아브라함의 모든 개입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임했어요. 흑암이란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창조 때 사용하셨던 흑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배경을 날려버리신 것입니다.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에 오직 언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순간에 갑자기 강한 횃불이, 불이 임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갑자기 깊은 잠이 임해서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큰 횃불이 나타나더니만 짐승 사이를 훑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것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계약은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함께 짐승 사이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을 맺는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빠져있고 하나님 혼자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너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 너의 능력, 너의 힘, 너의 의지를 가지고는 이 계약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이룰 것이다. 너는 바라만 봐라. 믿기만 하면 돼. 내가 지나갈 것이다. 나의 생명을 걸고 너에게 약속한 이 두 가지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는 메시지가 지금 이 장면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한 장 넘어가서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가를 품습니다. 이스마를 낳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갔으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갈라져야 됩니다. 자신의 약속, 자신의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믿지 못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홀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칠흑 같은 어둠을 내리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계약 가운데 어떠한 의지적 노릇도 하지 못하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넘어져도 괜찮다. 너는 실수해도 괜찮아. 너의 약함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나를 믿어줄 수 있겠냐? 내가 이룰 것이다.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을 향한 열심보다 내가 너의 가정을 향한 열심이 더 크다. 너의 가정을 향한 계획보다 내가 너의 가정을 향한 계획이 더 크고 아름다워. 내 계획을 내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너는 나를 온전히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5월을 맞이한 우리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면 됩니까? 충분합니다. 믿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요. 믿는 사람은 선포합니다. 믿음에 대한 대가는 그 믿음으로 상상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의지요, 저도 제 노력 믿을 수가 없어요. 살을 빼겠다는 다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믿을 수 없겠어요. 차태현 씨가, 방송인 차태현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방송 중에 차태현 씨에게 누군가 질문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차태현 씨가 명언을 남깁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정확히 노력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정확히 노력입니다. 자신의 인생인데 자신의 인생을 향한 노력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마다 그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인생인데, 부부 인생인데 왜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의 일인데 왜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력한다고 마음을 먹어요. 한 시간도 못 갑니다. 하루도 못 가요. 3일이 웬 말입니까? 그게 우리 노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노력으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사람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열심을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5월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망가진 가정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나처럼 끔찍한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한데도 우리 가정까지 소망이 있습니까? 내 자녀의 모습 보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과연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 약속의 상징인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찢어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를 향한 나의 열정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십자가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손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을 향한 나의 계획보다, 내 가정을 향한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이 더 크고 뜨겁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땅의 경계도 이미 설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열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셨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소재를 치유하여 주시며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주여 저를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전히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막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심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인생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열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